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아주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는 일에 별로 열심히 하지 않고 성도들도 별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힘쓰지를 않아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날마다 날마다 그냥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복음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복음을 왜 교회들이 이 모양이냐? 우리 목사들 책임이에요. 목사들 맨날 복음 말을 하지만 도대체 복음이 뭔지 똑바로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복음 전하라 그러는데 복음 전하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목사들 책임이죠. 복음은 첫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우리를 구원 얻게 해주는 유일한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아버지께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네 자손 가운데 이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 그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지 그 계보를 아주 자세하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장 17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아직 처녀였을 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저주받게 된 것은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범하고 있는 그 죄가 이 세상을 지옥과 같은 세상 만들고 인간을 마귀사춘같이 만들고 아주 악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그냥 세상을 불행하게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죄요, 죄.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과거에 범한 죄도 해결할 능력이 없고 지금 범하는 죄도 내가 그걸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저주를 받고 결국에는 멸망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지긋지긋한 원수 같은 그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또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대요. 저주를.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자체가 이게 저주예요. 저주. 왜 저주를 받았느냐?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받게 된 모든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아멘.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방인들까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으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맞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받는 이 능력을 그냥 얼마나 기뻐하는지 공의 앞을 떠나서 그 다음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라고?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걸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버지께 가게 해주는 분이라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두 번째로 복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봐도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아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고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같이 고백을 하고 베드로처럼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베드로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대요.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에 반드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두세 사람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이 계시는 교회예요, 교회. 우리 사랑방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사랑방, 그 가운데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작은 교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 사건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리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서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뭔지 알아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을 해. 그런데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여러분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뭔지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커요. 다른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다 해결되는데 예수를 안 믿어. 이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심판에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여러분, 이 첫째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몸, 영생하는 몸, 다시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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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하는 그 몸,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주 안에서 죽은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을 하는데, 그렇게 주님 부활하실 때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때부터 영원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대로 평소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또 로마서 8장 15절 말씀대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평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말씀대로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천국과 그 아름다운 걸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아멘.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우리는 양자, 법적 자녀, 법적 자녀. 그런데 상속은 똑같이 받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되는 거. 이야, 생각만 해도 아이고 막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부활이 뭐예요?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거는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요,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이제 백보좌 심판이 있는데 모든 인류가 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말고 모든 인류가 자기가 행한 대로 책에 다 기록이 돼 있대요. 자기가 평생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죽은 자들이 그냥 다 부활하는 거,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부활하는 거,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런 확신이 없는데 어떡해요? 자신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느냐? 첫째로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이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이 성령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받질 못해요. 그래서 이들은 몰라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왜요? 우리와 함께 늘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알게 되고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생명이 있지만은 그 속에 주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랬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이래요. 언제나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차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확신을 누가 가지게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그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만났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도 충만하지만 기쁨도 충만하고 그냥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은요, 이 세상이 다 배설물과 같아요.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이제 가지고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여러분도 만나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확실하게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뵐 수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되 마지못해 안 지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차원에서 지키고요, 주님 뜻대로만 살려고 하고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물러서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더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사랑하느라 말만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평소에도 얼마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돼요. 원수까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잘 보라고요. 서로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어떻게? 표준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해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고,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거 하나님과 제일 나쁜 관계죠.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 되게 되었다는 것.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막 조롱하고 난리치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주님은 중보기도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지금 메시아를 죽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내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은 이미 행하셨어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도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했죠. 45절,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요한에서 3장 10절에 있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아. 불의한 짓만 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래. 마귀에게 속한 자리. 12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워서 죽였대. 그러니까 자기가 악한 짓을 할 때 동생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동생은 형, 난 그건 싫어. 난 못해. 이래가지고 그 동생을 미워하고 때려 죽이고 만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계명을 지키고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에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돌이켜보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제가 평생 기도한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도, 이건 꼭 해결되어야 되는 기도, 그런 기도들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도 해결 안 된 게 없어요. 생각만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 성령이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내게도 말씀해 주시죠. 또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대로 때때로 책망도 해 주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때때로 장래일까지도 알게 해 주시고,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간증을 늘 합니다만은 대학교 4년 동안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생활비까지 벌어야 돼. 아무도 돈 벌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4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그냥 4년 동안 그냥 돈 벌어가며 공부하니까, 공부는 학생들 데모하고 뭐 놀러 다닐 때 저는 도서관에 들어가 공부하는 거 외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미팅도 못 해보고 대학 4년을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주일날에는 완전히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고. 그래서 제가 졸업식 날, 주님, 왜 나를 대학 4년 동안 이렇게 보내게 하십니까? 여러분도 좀 따지세요, 화가 나면. 왜 주님 나를 이렇게 보내게 하느냐, 이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미팅도 못 해보게 하시고. 따지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않는다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이야, 그냥 즉각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하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목사가 될 사람인데, 시간을 주면 안 돼. 돈을 주면 안 돼.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니니까. 여러분, 대학생활 어떻게 보냈어요? 신나게 죄 많이 범했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저를 묶어버리셨어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딱 묶어버리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냥 모든 고민이 사라지고, 이야, 나를 목사 만들기 그렇게 하셨구나.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 모든 그 그냥 고민스러웠던 거, 해결 못했던 게 그냥 한순간에 해결이 다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저는 대학 졸업을 하고 신학교 바로 갔습니다. 신학교 가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제가 그때 박흥영 봐서 책을, 비싼 책을 하나 샀는데 편서 갔다 왔더니 없어졌는데 지금까지도 안 나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러니까 뭐 하나 놓고 갈 수가 없는 게 신학교야. 도둑놈이 그렇게 많아. 지금까지도 안 나와, 그 책이. 우리 동기생들 중에 누가 가져갔겠지. 이야, 학생들이 싸우질 않나. 하구 회장 되겠다고 지방색 따라서 팝을 줘가지고 싸우질 않나. 아이고, 노회 총회 가보니까 목사장로도 더 싸우네, 세상에. 저는요, 적어도 신학교 가서 주회종 될 사람은 순교할 각오 없이는 가면 안 돼.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순교자가 될 생각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엉터리가 많은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학교 가기도 싫고요. 그냥 자퇴할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두 주간을 알아누웠어요. 너무 고민하다가.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도 네 마음처럼 내 마음도 아프다. 주님도 그렇게 아프대. 내가 그렇게 그냥 너무 괴로워하는데 주님도 그렇게 아프대요, 마음이. 그러나 너처럼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고만두는데 너까지 고만두면 어떻게 하냐?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훌륭한 목사가 돼서 이 한국교회를 개혁해야 될 게 아니냐? 우리 주님께서 저보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신학교 공부 계속 하면서, 아이고, 너무나도 싫어서 그냥 그만둘 생각만 자꾸 하니까, 제가 나중에는 주님이 그래요. 너는 겸손만 배우면 된다. 다른 거 배울 거 없어도 겸손 하나 배워가지고 졸업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요, 그 순간부터는요, 말도 별로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입 탁 다물고, 내가 신학교에서 할 일은 겸손 배우는 거.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변화가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수영로교회에 개척한 지 7년 만에 안식년을 장로님들이 결정을 하시고 1년 사례비 두 배를 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1년치를 주고 매달치 또 보내주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미국에 갔어요. 아이고, 그런데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소문이 났는데 제가 어떤 교회 부임을 해서 설교하는 걸 봤다. 어떤 날도둑놈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간 성도들이 울고 불고 정필도 목사도 별거 아니구나. 가족 데리고 미국 가더니 안 돌아오는구나. 아, 이러고 소문이 퍼졌는데 장로님 중에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고 모든 것 결정하시는데 기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이러고 그 내용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야,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하여튼 우리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바쳐가면서 아주 그냥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죠. 교회 개척을 하면 그냥 목숨까지 바쳐야 되니까 언제선 다 바쳐가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성도들이 나를 못 믿어주는 거예요. 에? 여러분, 성도들이 못 믿어줄 목사가 되는 게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며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는 실패자입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믿을 수 없는 목사가 됐으니 나는 실패자입니다.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믿어줬냐? 이야, 상상 못할 말씀하시는데, 너는 나를 믿어줬냐? 제가 기도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주여,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난 100% 믿겠습니다. 죽어도 믿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나 써가지고 녹음을 하고 응답받은 간증을 해서 보냈더니 수요일날 이 마이크에다가 녹음이 되고 틀어져가지고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다 울었대요. 저런 목사를 우리가 의심했구나.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콩으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다 이제는 믿어주는 성도들이 저를 믿어주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은요, 감사하게도요, 제가 어떤 목사가 될 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대로 살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주님이 저의 장래를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누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모두가 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시고 생명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되 우리도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을 알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